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살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사실은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싶지 않은 척. 학창시절 이렇게 나를 따돌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언어적으로 또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매우 힘들겠죠.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단어인데 원래는 헬라어로 상처, 흉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또 이렇게 정의됩니다. 뭐 사전적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실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렬한 충격을 입을 때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 이렇게 트라우마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이렇게 트라우마를 말할 때 어떤 표현을 동반하냐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영어로는 오버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동반해서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위협을 주는, 그리고 위협을 준,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매일 일상 속에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사실은 이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앞선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사울이 무려 6번이나 다윗을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총 6번의 시도가 있는데 3번은 직접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창을 던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그런 굉장한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은 사울이 어떤 묘책을 내냐면 딸 두 명이 있었죠. 미갈과 메랍 두 명을 이용해서 그녀들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다윗을 블레셋에 넘깁니다. 일종의 지능적인 살인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그가 또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암살단, 자객을 보내는 일입니다. 영화에서 종종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영화로 보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죽지 않는다 해도 평생 그 경험은 트라우마로 강렬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겪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취했던 방법이 바로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했고 도망자 생활에 점점 지쳐가죠. 하지만 또 그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역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광기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1장에 보면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제 안전하다 생각해서 아이멜렉이 있는 노비라는 곳에 가는데 안전하다 생각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이 숨겨놓은 비밀경찰 사울의 목자장 도엑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당황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적국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오히려 적국이 더 안전하다 생각을 해서 일종의 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망명한 그곳에서 정체가 발각되고 맙니다. 한번 그 부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렇게 정체가 발각되자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1장 10절에서 15절인데 다 보지는 않고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를 해야지만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앞에 다윗이 선택한 그런 행동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다윗이 처한 현실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이 어떤 끔찍한 소식을 듣냐면 자신을 도와줬던 그 아히멜렉이 속한 마을의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사람 모두를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사울이 끔찍하게 도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오냐면 뜻밖에도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무려 두 번이나 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찬스 중에서 두 번째 찬스가 바로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27장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이 압니다. 아, 나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서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26장 21절과 25절 두 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갑자기 사울의 태도가 돌변해서 너 죽이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윗이 사울에게 받습니다. 사울과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다윗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을 예상해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27장 1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뜻밖에도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망명하기로 선택합니다. 사실은 독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다윗은 21장에서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명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다시 그 블레셋으로 갑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적국 블레셋보다 오히려 동족 사울이 더 위협적인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26장에서 사울이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보통은 다윗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급하게 망명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유약한, 저 역시 유약한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겼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당황스러운 선택을 하는 한 인간으로 또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망명을 선택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27장 2절에 보면 다윗 주변에는 무려 6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은 아마도 20세 이상의 남자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다면 다윗 주변에는 대략 한 4배수 정도 되는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다윗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타협책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자, 27장 4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망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이죠. 블레셋에는 6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이고, 가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다윗이 의도했던 대로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모든 것이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까요? 자, 이후 다행히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거느린 식솔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하나 줍니다. 자,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시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원래는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할당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복하지 못해서 아직 할당받았지만 기업으로 분배됐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런 미연의 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시점에서 보면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여전히 아기스 손에 있는 땅입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런 분쟁의 땅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애매모호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이 땅에서 다윗은 얼마나 머무르는가? 자, 7절에 보면 그 개월 수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년 4개월. 다윗은 이곳에서 무려 16개월을 머무는데,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유다의 적들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동맹과 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다의 적들과 싸우지만, 하지만 아기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장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묻죠. 그러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유다의 동맹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유다의 동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의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을 아기스가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아기스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철저하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고 이때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서서히 세밀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윗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번에 아기스가 다윗을 굳건히 믿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다윗아,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퇴양난이죠.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의 말대로 이스라엘과 싸운다라면 동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추대되진 않았지만 왕으로 오를 사람인데, 만약에 동족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왕으로 오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아기스의 말을 거절한다면 이 블레셋에서, 시글락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8장 2절이 끝이 나고 28장 3절부터는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28장 2절까지 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가만히 보면 아주 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데 성경 기자가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구절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저 성경 기자는 연약한 한 인간 다윗의 모습을 덤덤하게 그려낼 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광야에서 지하 7층 깊숙이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또 시편에도 기술되어 있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약속도 받아냅니다. 내가 너를 더는 해치지 않을게라는 약속까지 받아냈죠. 하지만 반복되는 도망자 삶 속에 지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는 자신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너무 힘들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타협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모두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고 광야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박한 현실에 처하면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 속으로 녹여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가, 그리고 현실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을 좀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다음에 사무엘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한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고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아왕 시절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에게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타락한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려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알 숭배가 판을 치던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로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19장 2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두고 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엘리야입니다. 자, 이 끔찍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시잠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혼자 속으로 그런 말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로뎀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죠? 로뎀나무 하면 회복, 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혹시 그림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로뎀나무인데 솔직히 이건 쌀이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결코 그늘을 줄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이러한 로뎀나무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죽기 위해서 앉아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와서 쉼을 줘서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쉼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죽으러 간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려고 삶을 포기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낭망해 있던 엘리야에게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도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은 엘리야처럼 살기 위해 살 길을 찾아 망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죽으러 갔던 엘리야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시편을 노래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 가장 끝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장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애매한 상황에 처했지만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잊고 있었던 다윗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사실 시글락에서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매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기스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블레셋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아닌데 한 대 얻어맞았겠죠. 이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의 이 망명 생활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망명해 있던 다윗에게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고 천천히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개입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그런 순간일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혹여나 다윗과 엘리야 같은 행동을 취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교인들이 또 저의 또 개인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이 아프면 온 가족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졌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 벌써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작년 한 4월, 5월 정도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어머니 상황이 좋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요양 등급 판정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매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뭐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이렇게 병원에서 때로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병원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프레스 되면 감정이 심하게 다운이 되면 목회자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다면 삶을 살아가는 게 점점점 제가 이제 참 노골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단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을 때 늘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깊이 이렇게 디프레스일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또 때로는 믿음으로 어떤 찬양도 듣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책을 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업앤다운을 하는 중에 제가 늘상 하던 게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책에서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이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며 하루하루를 견뎠고 그리고 그때 제가 끊임없이 붙들었던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은 시편 102편의 시인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리고 죽으러 갔던 엘리야가 처했던 현실과 같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의 삶을 시인이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다 보니 어려울 때가 늘상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 곧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 조금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그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뎀나무에 있던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망명생활이 끝나갈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상황이기에 비로소 누리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가족이 아프다 보니까 종종 가족이 아픈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위안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서로가 흘리면서 안아주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은혜이죠. 그때야 비로소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도망가고 싶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102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시편 102편 23절과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안전히 거주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안아주시며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눈을 지그시 감고 은혜를 고망하며, 우리가 우리 일부 찬양대 아까 찬양에서도 은혜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온갖 불경한 소리를 다 해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넘어진 자들이 있다라면 소망을 주시고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